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탈리아 중부 지역에서 어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적어도 241명으로 늘고 부상자도 36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오늘 피해 현장을 방문해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피해 복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렌치 총리는 앞서 피해 가족과 도시, 마을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어제 지진은 이탈리아 중부 노루차와 아마트리체, 아쿠몰리 등 3개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했으며 진앙지에서 150km 떨어진 수도 로마에서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위력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번 지진 뒤 곳곳에서 80여 차례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시리아군이 지난 2년간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적어도 두 차례 염소가스 폭탄을 투하했다고 유엔과 화학금지기구가 비밀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 반군들이 지난해 독성 황겨자가스를 사용했다며 이는 염소가스처럼 국제조약상 금지된 무기라고 지적했습니다. 1년의 조사 끝에 작성된 95쪽 분량의 이번 보고서는 처음으로 시리아 내전의 적대 세력들이 전쟁 범죄인 화학무기를 사용했음을 밝혔습니다. 앞서 조사에서는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된 것은 확인하면서도 누가 사용했는지는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모하메드 빈 살만 왕자와 만나 시리아 내 미국의 군사작전 등을 논의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바레인 등 걸프협력위원회 소속 외교관들과도 만나 시리아 내 군사행동에 관한 러시아와의 회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걸프 국가들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케리 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시리아 내 ISIL을 소탕하기 위한 군사협력과 정보 공유에 관한 합의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이 어제 무장괴한들의 공격을 받아 적어도 12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는 학생 7명과 경찰관 3명, 경비원 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700여 명의 교직원과 학생들은 대학 시설 내부에 고립돼 있다가 구조됐습니다. 이번 공격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저녁 6시 30분쯤 폭발과 함께 시작됐으며 그 뒤 1시간 보안군과 총격전이 벌어졌고 이어 오늘 새벽까지 10시간가량 대치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적어도 2명의 공격범이 사살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공격을 시인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유엔이 예멘 내 주거지역과 의료시설에 대한 군사 공격 등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한 독립적인 국제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제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오늘 예멘의 민간인들은 무력 충돌로 인해 수년간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아왔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에는 지난 18개월 동안 수천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수백만 명을 식량 부족에 시달리게 하는 등 예멘에서 자행된 인권 유린 의혹들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시장과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과 민간인에 대한 저격수의 공격 그리고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집속탄 사용 등을 꼽았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는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클린턴 재단과 관련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어제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후보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자신의 국무장관 시절 업무는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AP통신은 클린턴 장관 시절 비정부 인사들과의 만남 중 절반 이상이 클린턴 재단 기부자들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클린턴 후보는 부적절한 것처럼 보이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그렇지는 않았다고 일축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8월 25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언론 성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정권을 계속 압박하고 고립시킬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Our ability to unit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ot just our allies, but even some of our partners.
북한 김정은 정권이 군부에 의해 무너지기는 어렵지만 밀란으로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철우 한국 국회 정보위원장이 주장했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먼 바다에서 0.5에서 3m로 차차 높게 일겠고 동해 북부는 1.5에서 4m로 다소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부분 이사국들이 북한을 규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언론 성명 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4일 열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는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8월 안보리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람람빈 이브라힘 유엔 대사는 이날 2시간에 걸친 비공개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대다수 이사국이 북한을 비난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상임 이사국인 미국이 북한의 SLBM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 초안을 회람했지만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안보리는 추가 회의를 통해 언론 성명 채택 문제를 계속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리는 올 들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언론 성명을 7차례 채택했지만 지난달 9일 이후 3차례 이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언론 성명은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후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도 한반도 긴장 상태의 이유라는 문구를 담을 것을 주장해 언론 성명이 채택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긴급회의는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비상임이사국인 일본, 관계국인 한국의 요청에 따라 열렸습니다.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 2087호, 2094호, 2270호를 통해 북한에 대해 어떤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SLBM 발사는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소리에 반대되는 것으로 깊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Not only are such actions a clear violation of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ut they also undermine peace an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두자릭 대변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상황을 완화시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정부도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했는데요. 북한 정권을 계속 압박하고 고립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 정권의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이야기하는 행동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we do continue to be concerned by the provocative destabilizing actions of the North Korean regime.
조시아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신포 인근 해상에서 KN-11로 추정되는 SLBM을 발사했고 그 궤적을 추적했다는 전날 미 전략사령부의 분석을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 등 국제사회와 대북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미국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Our ability to unit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ot just our allies, but even some of our partners, in this effort like China.
어니스 대변인은 북한의 행동에 여전히 변화가 없지만 미국은 그동안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책과 인권 탄압 세력을 포함한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그들을 고립시키기 위해 효과적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민들 사이에 고통이 만연한 가운데서도 사치품 등을 손에 넣어 혜택을 누리는 엘리트층이 있고 미국은 정권의 약한 고리인 이들 엘리트를 타격해 정권을 고립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니스 대변인은 이날 중국과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이는 데 계속 협력할 것이라면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거론했습니다. 중국이 북한 위협에 대한 방어미사일인 사드를 우려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We don't believe that it should impair our ability to continue to work with the re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China, to apply additional pressure to the North Korean regime.
북한 정권에 추가 압박을 가하기 위해 중국 등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려는 역량이 사드 배치 때문에 손상된다고 보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국무부도 북한의 SLBM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strongly condemns North Korea's latest submarine launch ballistic missile launch.
엘리자베스 트리도 국무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과 수사를 자제하고 대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이번 발사를 미사일 시험을 가속화하는 행동으로 간주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명백히 금지한 복쇄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될 뿐 아니라 영내 민간 항공과 해상 무역 활동에 위협을 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This launch is the latest in an accelerating campaign of missile tests which violate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이어 이 같은 행동은 기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등을 통해 북한이 금지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국제사회 결의를 굳건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리더 대변인은 북한이 유엔에 의해 금지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 일본 등 동맹국 그리고 영내 동반국들을 위협한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유럽연합 역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4일 대외관계청 대변인 이름으로 낸 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규정한 국제적 의무를 또 한 번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성명은 이어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추가로 긴장을 높이는 행동을 삼가고 육자회담 등 국제사회와 믿을 수 있고 의무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도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무책임한 도발이라면서 비난했습니다. 프랑스는 북한의 이번 발사를 한반도와 국제안보,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잠수함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성공 중의 성공이라면서 북한이 핵 군사대국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핵무기와 운반수단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해 핵 무력 증강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4일 감행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시험 발사 현장을 참관하고 이번 발사가 성공 중의 성공이라고 말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번 시험 발사 결과를 통해 북한이 핵공격 능력을 완벽하게 갖춘 군사대국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미국이 아무리 부인해도 미국 본토와 태평양 작전지대는 북한의 손아귀에 쥐어지게 됐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번 발사가 고각 발사가 아닌 정상적인 각도의 발사였다면 1000km 이상 비행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일 미군 기지와 태평양 괌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발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한반도 분쟁 시에 미 증원 부대의 파견을 억제, 오키나와나 괌을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사실상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역시 자신들의 핵공격 범위에 들어있다는 그런 의지를 과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미국에 대한 강력한 어떤 메시지의 전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미국과의 핵전쟁에 대비해 핵무기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운반수단 개발에도 총력을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무력 증강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현재 진행 중인 미한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 대해 엄중 경고하면서 적들이 북한의 존엄과 생존권을 조금이라도 위협할 경우 군사대국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사변적 행동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계속 보여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한반도 정세의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양한 방식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위협한 발언으로 풀이했습니다.
결국 북한은 기본적으로 핵능력 증강을 지속하는 가운데 당면에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든 아니면 그 대북 제재와 압박이 가중되는 현재의 어떤 정세에 대한 대응이든 기존의 무기와 또는 새로 개발하는 신무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다양한 무력 시위 내지는 군사적 충돌까지도 야기할 수 있는 도발을 통해서 위협을 가중시키는 조치들을 취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고위 외교관 한국 망명 등으로 내부 동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험 발사 결과를 체제 홍보에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오늘 어제 실시한 잠수함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을 방송했습니다. 이 발사 하루 만에 영상을 공개한 것은 무척 이례적이라고 하죠.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5일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TV를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된 1부 47초짜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에선 숫자 자막이 10부터 1까지 줄어드는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발사라는 문구가 뜨자 SLBM이 불꽃을 내뿜으며 해수면 위로 발사됐습니다. 이어 다양한 방향과 거리에서 촬영된 발사 영상이 반복적으로 방송됐습니다. 조선중앙TV 보도 내용입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솟구쳐 오른 탄도탄은 거세찬 불줄기를 시원히 내뿜으며 멀리 대공으로 높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SLBM 시험 발사 영상은 과거 동영상과 비교해 전체적으로 상당히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느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게 초기 단계에서 물에서 나와서 적절한 위치에서 점화가 되고 그것이 자세를 정확히 잡고 포물선 각도로 이렇게 날아가기 시작하는 이 하나의 어떤 것이 뭔가 끊김이 없이 하나로 매끄럽게 쫙 연결된다는 느낌이 생기는 거죠. 점화 타이밍도 생각보다 조금 빠르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탄도미사일이 물에서 밖으로 탁 튀어나가면서 밖으로 나갔을 때 거의 뭐 정확하게 불꽃이 딱 점화를 해서 하늘로 이렇게 딱 쫓구치게 만들면서 이제 적절하게 이제 포물선 비행 궤도를 그리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매끄럽게.
북한이 이처럼 SLBM 시험 발사를 실시한 지 하루 만에 신속히 영상을 공개한 건 매우 이례적이란 지적입니다. 과거 영상의 경우 보통 한두 주, 길게는 한 달 후에나 공개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는 SLBM 발사 성공을 자축하는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외교관 망명 등으로 북한 내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SLBM 시험 발사 성공을 되도록 빨리 공개해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녁 8시 종합뉴스가 아닌 12시를 땡겨서 했다는 게 이례적인 건 분명하고요. 선진국도 이게 SLBM 이게 콜드런치 방식으로 쏘아올리는 게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뭐 이런 나라들만 가지고 있는 기술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도 사출 실험하고 장거리 발사하는데 4, 5년이 걸렸단 말이죠. 북한은 지금 꼭 15개월 만인가 이 기간에 지금 저걸 성공시켰단 말이죠. 그때까지 김정은, 김일성 정권에서도 이루지 못한 한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짧은 기간에 완성한 데 대한 자축이라고 봐야죠.
이에 앞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25일자 신문에 SLBM 시험 발사 관련 사진 24장을 게재했습니다. 사진은 흰색 상의에 회색 바지를 입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리병철 제1부부장, 김정식 부부장 등과 함께 바지선에 설치된 감시소 바닥에 좁게 둘러앉아 미사일 발사를 지켜보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감시소엔 미사일 비행 궤적 등으로 보이는 각종 정보가 담긴 모니터 여러 대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또 동체에 큰 글자로 북극성이라고 적힌 SLBM이 불꽃을 내뿜으며 해수면 위에서 솟구치는 사진 여러 장과 긴 궤적을 남기며 하늘을 날아가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특히 이번 SLBM엔 과거와는 달리 2단 추진체 하단부에 격자 모양의 날개가 부착된 것으로 식별돼 일부 개량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의 설명입니다.
자세의 안정을 주는 거예요. 비행 자세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공중으로 올라갈 때 한쪽에서 올리지 않고 이렇게 균형 잡게 올라가게 만들기 위해서 이 그 끝부분에 이렇게 꼬리를 만드는 거예요. 가오리연의 꼬리 세 개 달듯이 추진체 이 끝단에다가 그런 가오리연의 꼬리 같은 걸 다임으로 인해 가지고 비행의 자세가 안정되게 해주는 안정장치예요. 비행의 자세 안정장치.
북한이 탄도미사일 하단부에 격자형 날개를 단 것이 식별된 건 지난 6월 화성 10호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 속에서 지난 6월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에 이어 이번 SLBM 시험 발사에도 성공하는 등 올해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에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안찬일 박사는 하지만 북한이 SLBM을 장착할 수 있는 3,000톤급 이상의 대형 잠수함 없이는 실전 배치가 불가능한 만큼 북한의 잠수함 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기술 수준은 어디까지 이른 걸까요? 미사일 개발에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위협 단계에 이른 건지는 엇갈린 평가가 나왔는데요. 김영곤 기자가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을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군사업체인 올소스 어널리시스의 조셉 버미데즈 선임 분석관은 24일 VOA에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능력이 계속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 logical step of a long-term program. And it shows they're making progress.
500km까지 날아간 이번 시험 발사는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이며 미사일 개발이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버미데즈 분석관은 하지만 이는 장기적 프로그램을 위해 당연히 밟아야 할 단계이자 예상된 수순이었다며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다음 시험 발사에 실패하면 여전히 미사일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성공한다면 실전 배치를 향한 신뢰 있는 진전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군사안보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미사일 거리상으로는 진전을 보였지만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여전히 심각한 위협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That's not as serious a threat as it could become over the next few years.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의 위협 여부는 여러 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3,000톤급 이상 잠수함 보유 여부와 추가 실험들이 중요한데 북한은 아직 이런 능력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이런 능력은 한두 차례 추가적인 시험 발사로는 부족하다며 실전 배치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버미데주 선임 분석관 역시 24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잠수함은 실험용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운용 요원들이 직접 탑승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실전용 잠수함을 보유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안젤로 주립대 교수는 실질적인 위협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They're making very fast advances. I mean, when did we first start seeing the submarine and the SLBM that goes with it tested just
북한이 불과 1년 반 만에 사출 시험에 성공하고 수중 발사를 통해 미사일을 500km까지 보냈다는 건 매우 빠르고 괄목할 만한 진전이란 겁니다. 백털 교수는 북한의 잠수함 능력 역시 외부의 시각과 다를 수 있다며 새 잠수함도 건조 중인 만큼 능력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골프급 잠수함이 심해를 잠행해 지금처럼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앞으로 큰 관심사라고 말했습니다.
The big question is, can this submarine do the same thing that the submarine it's based on, as I said, the Gulf-class submarine?
골프급 잠수함은 최대 70일의 잠행 능력이 있는데 북한의 잠수함이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하며 이를 입증한다면 한국과 일본은 물론 하와이까지 공격할 수 있어 미국의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백돌 교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이 다음번엔 잠수함을 북한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시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시험 발사는 SLBM이 실질적인 위협 체계임을 과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ertainly the test shows that it is a viable system, viable program, and therefore
북한이 최근 이동식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한 데 이어서 SLBM의 잠재력까지 과시한 건 한미동맹의 대응의 시급성을 일깨워줬다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무수단과 SLBM은 모두 탐지와 대응이 어렵다며 그런데도 한국은 아직 SLBM을 방어할 단 하나의 무기체계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과 백톨 교수는 한국이 이런 위협에 맞서 해상 요격 미사일인 SM-3이나 SM-6 도입을 검토하고 이지스함의 전투 능력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네,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500km를 비행하면서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 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연구위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지난 24일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지난 4월에 또 그리고 7월에 발사하고 이제 벌써 올해 들어서 세 번째 SLBM을 발사한 건데요. 이렇게 북한이 SLBM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먼저 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사전 탐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한국에는 우리나라에는 동해 이제 한류가 난류가 만나는 해역입니다. 이쪽이.
네.
일종에 보니까 해수층이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잠수함을 탐지하는 장비들이 있는데 이게 소나라든지 소노부이 등 이런 이제 잠수함 탐지 장비들이 탐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예.
뭐 또한 뭐 잠수함의 초국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해역인데요.
네.
특히 이제 북한이 이제 한국군의 탐지를 벗어나서 기술적으로 탄도미사일을 언제 어디서든지 북한이 원하는 시간대에 발사를 하고 있는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뭐 상대 쪽에서 대응하기가 어렵다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북한은 20여 년부터
예.
제국주의 군사력은 포기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네.
결국 이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라든지 뭐 핵과 그리고 뭐 ICBM 이런 것들은 남과 북의 군사력의 균형을 깰 수 있는 그런 무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이런 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무기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번에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500km 비행에 성공하면서 비행 기술이 어느 정도 진보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 물론입니다. 이게 북한이 이제 지난 3월에 그 SLBM 발사를 위해서 이제 콜드런치 장치하고
예.
고층 인근의 지상 연소 시험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달 후에 4월에 그 3월에 공개한 고체 엔진과 콜드런치 장치를 장착한 탄도 미사일을 그러니까 SLBM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예.
뭐 사거리 30km 정도 그때 당시에 날아갔습니다.
예.
근데 당시 우리 군에서는 300km 정도 날아가야 SLBM 개발이 성공이라고 이제 평가한다.
예.
다소 좀 안일하게 좀 이제 평가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제 북한이 이제 고각 발사를 통해서 사거리 500km에 성공하면서 SLBM 개발 기술을 완전히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보통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은 수중 사출 시험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발사된 미사일이 어느 정도까지 날아가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현재 목격되기로는 북한이 이 정도의 기술력으로 뭐랄까요 실전 배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격 미사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면모를 갖췄다고도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예.
오늘 이제 북한이 공개한 이제 SLBM 사진을 보면 뭐 그릴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그릴핀은 이제 러시아의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사용되는 적자형 날개라고 합니다.
네.
근데 탄도미사일 이제 하단부에 부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탄도미사일의 상승비행과 중심을 잡아준 역할을 하는데 북한이 이번에도 SLBM에 그리핀 8개를 달아서
예.
500km 이상 고각으로 쏘아 올렸고 500km 이상의 고도까지 쏘아 올렸다는 것은 사거리가 최소 1000에서 최대 2000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북한은 실전 배치용에 가까운 SLBM 개발에 성공했다. 그렇게 예.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완벽한 SLBM으로까지 완성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과정들이 남아있는 겁니까?
예. 뭐 지금 SLBM 개발에 대한 기술은 다 확보된 상태고
네.
앞으로는 그 탄두에 모의 핵탄두를 장착해서
네.
이어서 그 다음 고각 발사, 그 다음에 대기권 재진입, 그리고 대기권을 재집한 탄두에 있는 핵폭탄 기폭장치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그런 시험을 위한 사격을 추가적으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한국군이 과연 이러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 예, 지금 좀 안타깝게도 그 SLBM에 대한 대응책은 좀 전무하다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뭐 그린파이 레이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도입할 사드 레이더들은 북쪽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네.
북해나 서해, 남해 측면에서는 탐지를 할 수가 없고
예.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을 순식간에 동해 해역이나 뭐 남해 해역에서 우리 레이더 사격지에서 순식간에 쏘아올릴 경우에는 우리가 탐지도 못할 뿐더러 그 미사일을 그대로 우리가 방어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SLBM 미사일에 대한 방어 대책은 좀 없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과 미국 당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을 했는데 사드가 배치된다 하더라도 SLBM은 못 막는 겁니까?
예, 물론 탐지가 한다면
네.
방어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근데 사드 레이더는 360도 전방위 탐지가 가능한 레이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해 쪽에서 만약에 발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네.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최근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 한국 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연구위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군부에 의해 무너지기는 어렵지만 밀란으로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서울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체제 전환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 정권이 군부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군부에 의한 정권 교체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다만 동요가 일어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민심 이반이 일어나서 밀란 정도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또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태영호 전 공사의 망명과 관련해 북한의 외국 공관은 자급자족하게 돼 있고 외화벌이를 해야 하는데 할당량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목표를 못 채우면 징계를 받는다며 이에 따른 불만이 쌓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 시간입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대북 제재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제재의 대상을 느슨하게 적용하고 있는가 하면 미국과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는 압록강 철교를 통한 북중 교역도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6월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제재 이행 보고서에서 일관되고 성실한 대북 제재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관측은 우선 북중 간 무역 통계에서 확인됩니다. 중국 해관 총서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의 지난 6월 무역 총액은 5억 377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4%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상무부가 북한에 대한 수출입 금지 품목을 발표한 지난 4월 이후 두 달간 감소세를 보이던 북중 무역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 중국의 이 같은 행보는 이미 예상됐다는 것이 한국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민생 부문을 예외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자원연구소 최경수 소장입니다.
북한으로서는 뭐 철강석이랄지 석탄이랄지 제조품 혹은 가능한 민생용으로 위장해서 계속해서 중국의 수요가 있는 한 수출은 계속할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기업들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민생용으로 위장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그걸 막으려고 하진 않을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실제 중국 정부가 민생용이라고 규정한 예외 조항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중 무역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국제사회의 기대와 달리 중국 세관에선 석탄 수출의 예외 조항으로 규정한 민생용을 군사용이 아니면 다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6월 들어 석탄 수출 감소폭이 줄어든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인 석탄의 대중 수출은 중국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지난 4월 이후 두 달간 전년보다 각각 38%, 28% 감소했지만 6월 들어 감소폭이 18%로 줄었습니다. 중국의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은 북중 무역의 70%가 이루어지는 단둥 지역에서 뚜렷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결의 2705 시행 초기인 지난 3월 중국이 북한과 접경지역 밀무역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최근 들어선 다시 밀무역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압록강 철교를 통한 북중무역은 한미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현지를 방문한 인사들은 전합니다. 이달 초 열흘 동안 북중 접경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당국대 이동민 교수는 이달 중순 중국에서 중장비 기계와 신형 버스 등 100여 대의 차량이 줄지어 북한으로 들어가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중국에 체류한 경상대학교 정은희 교수는 압록강 철교 재보수고 통관 시간에 관계없이 밤늦게까지 차량이 오가는 등 최근 들어 북중 간 교육량이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평균 중국에서 북한으로 가는 트럭 수가 100대에서 150대, 많으면 200대거든요.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는 트럭이 적으면 50대, 많으면 100대.
그래 지금 며칠 사이에 지금 최근 저녁 10시까지 혹은 12시까지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실제로. 중국 측에서 다리를 한 40일가량 공사를 한다고 해요. 지금 미처 나가지 못한 물량을 미리 보내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정은희 교수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북중 접경 지역에서는 중국 정부가 북한에 대규모 식량과 생필품 지원을 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근로자들의 중국 진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은희 교수는 제재 이후에도 중국 기업들의 북한 근로자 고용은 늘어나고 있다며 단둥에만 18,000명의 북한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3만 명이 북한 사람이에요. 대표부들도 다 포함돼서 18,000명이 이 노동자라 그래요. 제재 이후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중국도 워낙 인건비가 비싸고 중국 노동자 임금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북한 노동자를 끌려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단둥에서는 지난달부터 북한의 신의주 지역을 반나절 둘러보는 관광 상품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동민 교수는 중국 돈으로 390위안이면 신의주 지역을 관광할 수 있다며 하루에 많게는 7,800명이 관광을 할 정도로 인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압록강과 이제 인근 접경 지역을 이제 반나절 둘러보는 상품은 390위안에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 북한 신의주 시내와 이제 여러 유적지 등을 이제 당일 방문하는 상품은 790위안에 이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4,500명 정도가 이제 관광을 하고 있고 많으면 700명에서 800명 정도가 이제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여권이 없는 중국인들도 일반 신분증을 가지고 승인을 받고 입국을 한다고 합니다.
북중 양국 간 경제 교류가 회복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6월 말부터 단둥시 신개발 지역의 북중 호시 무역구가 통관 시범 운영에 들어간 것이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10월에 개장한 호시 무역구에는 당초 올해 봄부터 북한 기업들이 입점할 예정이었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로 인해 입점이 지연됐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소량이지만 북한 상품이 통관을 거쳐 중국으로 반입됐습니다. 중국 내 한 대북 사업가는 아직 준비 중으로 다음 달 말 정식 가동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낙후된 변경 지역의 개발이 시급한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자국의 기업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고강도 제재를 지속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이종규 박사는 그동안 제재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시간이 갈수록 제재를 가하는 국가 입장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적 비용이 상승함으로써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라며 결국 대북 제재의 실효성은 중국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해 중국 정부가 대북 제재에서 완전히 이탈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단국대 이동민 교수입니다.
단동시 그 랑토 신개발 지역의 그 상징인 압록강 신대교가 이미 완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통을 못하고 있고 또 북중 양국 간에 추진 중이던 이제 황금평과 위화도 등의 이제 경업 사업이 사실상 잠정 중단된 것은 그 중국의 대북 경제 제재가 아직도 어느 정도 유용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이 아니더라도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수준의 대북 제재를 이행할 의지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무장보다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더 큰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중국 정부는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해 북한의 비핵화에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편 북한과 중국의 지난달 교역액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무역협회는 24일 공개한 7월 북중 교역 통계를 통해 지난 7월 북중 간 교역액이 4억 1,900만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7%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중국의 대북 수출은 1억 9,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7%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올 들어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중국의 7월 대북 수입도 2억 2,700만 달러로 전년보다 5% 줄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석탄으로 8,9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남성용 코트가 2,400만 달러, 화로 2,300만 달러, 여성용 코트 1,400만 달러, 철광석 1,000만 달러 순이었습니다.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5에 따라 민생 목적인 경우에만 북한과 교역할 수 있습니다. 두 품목은 대북 제재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 대중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석탄의 경우 4월에 7,200만 달러에서 5월에 7,500만 달러로 늘었고 다시 6월에는 8,800만 달러로 증가한 데 이어 7월에도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철광석 수출도 4월에 460만 달러에서 5월에 1,000만 달러, 6월에 1,200만 달러, 7월에 1,0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품목은 합성 섬유로 1,400만 달러를 기록했고 화물 자동차가 1,100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휘발유 등 가공유가 910만 달러, 콩기름 770만 달러, 상업용 냉장기기 130만 달러 순이었습니다. 교역이 제한되고 있는 항공유는 중국이 2만 3천 달러어치를 북한에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원유는 교역액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북중 간 교역액은 29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습니다. 지난 6월까지 상반기 중에는 북중 교역액이 25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500만 달러 정도 더 많았지만 7월에 중국의 대북 수출이 27%나 감소하면서 전체 교역액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부문별로는 7월까지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금액은 16억 달러로 전년 대비 0.2% 감소했고 또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금액은 13억 4천만 달러로 4.8% 줄었습니다. 월별로는 4월 이후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지난 3월 2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던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4월에 1억 6,100만 달러로 크게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5월에는 다시 1억 7,600만 달러로 늘었고 6월에는 2억 1,000만 달러로 증가한 데 이어 7월에도 전달에 비해 8% 늘어나는 등 석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 상반기 미국과 북한의 교역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의 결과로 보입니다.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미국과 북한 교역액이 2만 3천 달러로 집계됐다고 미국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교역액 299만 1천 달러에 비해 무려 99% 감소한 것입니다.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북한으로부터 미국의 수입은 전혀 없고 전액 미국이 북한으로 수출한 것입니다. 통계상으로는 수출로 잡혔지만 대부분 인도적 지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기간 중 미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간 물품은 실험실 연구 장비와 상업용 인쇄물이 전부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실험실 연구 장비가 2만 1천 달러, 5월 상업용 인쇄물이 3천 달러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들 품목은 인도적 지원용의 가능성이 큽니다. 2월부터 4월 그리고 6월 중 두 나라 사이의 교역은 아예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대북 수출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민간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전체 수출액의 94%에 이르는 281만 1천 달러가 대북 지원 품목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5와 18745, 2270호 그리고 수출 통제 규정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과 재수출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품목은 재무부 산업안보국이 건마다 심사하며 사치품과 무기, 핵과 미사일 확산 관련 물품, 생화학 무기와 국가 안보상 통제되는 물품은 대북 수출이 전면 금지돼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참 오래 이 소식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한국 더위가 한풀 꺾였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네, 오늘도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가리켰고요. 대구는 뭐 35도, 광주, 대전 34도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그 기온으로 보면 폭염의 한복판에 있었지만 아침 저녁으로 공기 온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또 한낮의 햇살도 그 세기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이런 반응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오늘 오후 4시를 기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가 해제됐습니다.
네.
서울의 경우에는 거의 25일 만에 폭염이 해제된 겁니다. 또 어젯밤에도 서울에는 그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이었던 열대야가 22일 만에 사라져서 이번 주를 고비로 무더위가 기세가 꺾일 거라는 그 기상예보가 맞을 것 같다 이런 기대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본 정부가 출연금을 확정을 했는데요. 어제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출연하기로 했던 10억 엔에 대해서 강요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한국 정부도 관련 내용에 대해서 공식 발표를 했죠?
네, 외교부 정례 브리핑을 통한 발표였습니다. 그 일본 정부 예산 그 10억 엔의 출연을 위한 각이 결정이 있었다 이런 내용과 함께 앞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 치유 재단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가 빠른 시일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또 8월 안으로 그 일본의 10억 엔이 재단으로 송금될 것이라는 소식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 위안부 협상을 했던 게 지난해 12월이었는데 거의 8개월 만에 이뤄진 합의 이행이라고 봐야겠군요.
네네. 한국 언론에서는 그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주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설립된 그 화해 치유 재단에 일본 정부의 출연금이 들어오면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실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네.
더불어서 뭐 지난 3, 4년간 어떻게 보면 한국과 일본의 어떤 관계가 최악이다 이런 표현을 할 만큼 좋지 않았었는데 이 한일 관계가 최소한 양국 정부 사이에서는 조금 회복의 조짐이 일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양국 정부의 합의와 약속 이행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도 온전히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미지수인 부분입니다.
예. 10억 엔이 이제 미화로는 약 천만 달러 정도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지 이게 좀 공개가 됐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 생존한 위안부 피해자에게는 한국 돈으로 1억 원입니다. 미화로 9만 달러 정도가 지급되고요.
네.
유족에게는 최대 2천만 원, 미화로 18,000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일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졌고요. 오늘
예.
한국 정부도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그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 시점에 한국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와 사망자입니다. 생존자 46명, 사망 199명 해서 모두 245명의 지원 대상입니다.
네.
지원금 성격에 대해서는 양국의 표현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때 이미 배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일본 정부가 출연하는 재단 지원금은 배상금 성격이 아니고 피해자를 위한 의료비 등 지원금이라고 명확히 하고 있고요.
네.
한국 정부에서는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현금이라고 현금 지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후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89살 이옥선 할머니의 이야기인데요. 정부를 믿고 살아왔는데 너무 서운하고 분하다.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인정하는 배상금이 아니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네.
법적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은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비롯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있어서 좀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네요.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인데요. 콜레라 감염 환자, 두 번째 환자가 확인됐군요.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겠네요.
네네. 15년 만에 발생해서 논란이 된 이 후진국형 감염병 콜레라가 이틀 만에 또 다른 환자에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네.
한국 보건당국은 비상대책반을 편성했고요. 전국적으로 설사 환자에 대한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의 목소리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추가 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신속한 상황 대응을 위해 콜레라 대책반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설사 환자 발생 감시를 위한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강화하였고 시도, 시군구와 24시간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콜레라 대책반이 가동될 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나 보네요.
네네. 지금은 두 명의 환자가 확인된 상태지만 그 오염원이 어떤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단 발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환자는 첫 번째 환자가 회와 어패류를 먹었다는 경남 통영 인근에 있는 거제 사는 70대 여성입니다.
네.
이웃이 잡아온 삼치를 냉동 보관했다가 해동해서 날 것으로 먹었다 이런 사실만 확인됐을 뿐 그 오염의 그 원인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예.
보건당국에서는 이 두 감염자의 공통점을 들어서 남해안 일대 해산물이 오염이 됐는지 여름 휴가객들이 몰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집단 감염 등인지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집중 역학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름철에 음식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정말 생각이 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요.
네네. 또 한국에서는 콜레라 외에도 학교 급식을 먹고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이는 학교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복통이라든지 구토, 설사 등 의심 환자가 지금 1,000명이 넘었다 이런 발표도 나왔는데요. 폭염 속에서 조리실의 온도가 치솟았고 또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식중독이라든지 콜레라 모두 음식물 조리 환경 상태와 물로 인한 오염을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특히 콜레라의 경우에는 사람 간의 전염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뭐 한국에서도 1980년대, 90년대에는 100명에 이르는 뭐 집단 콜레라 감염 사태가 생기기도 했지만 2001년 이후에는 외국에서 감염돼 한국으로 들어온 환자만 확인될 정도로 아주 안심하고 있었던 질병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국 보건당국이 당혹해하면서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최근 매주 이루어지고 있는 이 바닷물 검사에 대해서 오염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이 콜레라 발생 지역의 수산시장, 횟집, 수족관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설사 증상 환자 발생과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콜레라에 감염되면 증상이 어떻게 나옵니까?
일단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한 뒤 그 2, 3일 뒤에 증상이 나타난답니다.
예.
통 없이 갑작스럽게 설사에 구토가 동반되고요. 탈수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저혈량 쇼크가 오기도 하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발생한 두 명의 콜레라 환자는 병원 치료를 받았고 완쾌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리우에서 활약한 한국 올림픽 선수단들이 청와대를 방문했군요.
네네. 메달리스트를 비롯해서 리우 올림픽에 참가했던 199명의 선수단, 또 그 올림픽 그 선수위원이 된 유승민 IOC 선수위원, 또 임원 관계자 등 310명이 청와대에 초청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했는데요. 이 선수들과 마주한 박 대통령,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선물한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라고 선수들을 치하했습니다. 또 올림픽에서 보여준 선수들의 땀과 열정 그 자체가 감동이었다 이렇게 격려하기도 했는데요.
네.
박 대통령은 실제로 리우 올림픽 경기 중에 메달을 땄던 모든 선수들에게 축전을 보내서 치하했고요. 대통령 페이스북 계정에도 승부 결과에 관계없이 한국의 자랑스러운 대표라고 올림픽 출전 선수들에게 관심을 표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자세히 알아보고요. 또 세계 뉴스, 또 미국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올여름 사상 유례없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많이들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국제사회는 20여 년 전부터 이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죠.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